니콜라이 2세 그리고 알렉산드라 황후 뒤에는 라스푸친이 있었고 푸틴 뒤에는 알렉산드르 두긴이 있다. 알렉산드르 두긴이 누굴까요? 오늘은 두긴 그리고 그의 신유라시아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초반에 러시아가 그래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데 극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금방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다르게 돌아갔죠. 현재 우크라이나 북부 쪽에서는 퇴각을 했고 재정비 후에 남동부 측에 집중을 한다 라고 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의 국방력에 대해서 재조명에 들어갔어요. 미국 측에서는 재평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도대체 러시아는 이렇게 계획도 별로 없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거냐? 왜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시각에 의한 설명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푸틴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한테는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얘기가 좀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후에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푸틴의 브레인, 알렉산드르 두긴과 푸틴의 크리미아 침공 뒤의 철학. 푸틴 대통령의 이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드르 두긴,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 러시아는 상당히 다양한 체제를 경험해왔죠. 제정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이끄는 전체주의, 그리고 잠시간의 민주주의의 시도가 있었고,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 푸틴의 20년이 넘는 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권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푸틴 정권을 이끌어가는 이념, 이것을 두고 신유라시아주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알렉산드르 두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굉장히 유니크한 국가다. 그리고 제국이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팽창해야 되고 당연히 서구의 가치나 이념은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유라시아주의잖아요. 신이 왜 붙었을까? 사실 유라시아주의는 예전 1920년대에 이미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에 반대했었던 러시아의 많은 인텔리겐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추방된 경우도 있고 도망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인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러시아를 재건하는 이념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낸 것이 유라시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생각에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 천착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이 광활한 대지를 지배했었던 몽골처럼 러시아도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Exodus to the East라는 책입니다. 전 사실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몇몇 발췌된 부분만 조금 읽었는데요. 지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넓은 땅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러시아는 제국이 되어야 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시장 경제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몽골의 지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몽골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종교개혁이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또 국민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계몽주의 같은 사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타타르의 멍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의한 지배를 상당히 흑역사처럼 여기고 좀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서구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려고 했고 또 계몽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표트르 대제라든지 에카테리나 여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가짜 같은 인물이다 라고 봤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볼셰비키 혁명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렇게 개방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와 권위에 복종을 하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가깝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국가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성향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라시아주의가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일단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소련에서는 이거를 탄압하고 또 축출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세계가 유라시아주의를 신경 쓰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바빴죠. 그리고 유라시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용히 사그러져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 그리고 표트르 사비스키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트루베츠코이 같은 경우는 나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에서 해고가 되고 결국에는 병을 얻어서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사비스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러시아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이 유라시아주의의 마지막 계승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레프 구밀료프인데요. 이 레프 구밀료프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그러면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재조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됐죠. 근데 이 유라시아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푸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반 일린입니다. 이반 일린은 전통적인 왕정주의자였습니다. 1922년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은 스위스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2005년 푸틴 대통령이 이 이반 일린의 유해를 러시아로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푸틴이 이반 일린에 대해선 상당한 애착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반 일린은 그야말로 국수주의자였고요. 파시스트였습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찬양을 했고 반유대주의적인 성격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를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특히 러시아는 늘 서구에서 침략을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서구가 러시아를 또 침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처럼 큰 국가는 특히 또 독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국가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국민은 국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타 유라시아 주의자들보다는 일린의 정신이 푸틴에게 잘 계승되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린의 정신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라시아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컸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강력했던 국가가 쪼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시대가 끝난 것인가 라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다시금 뭉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한데 그때 등장한 것이 신유라시아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신유라시아주의는 이전에 1920년대 유라시아주의하고는 또 다른 면들이 있어요. 일단 이 유라시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았다는 겁니다. 20년대의 유라시아주의는 중국의 만리장성부터 시작을 해서 카르파티아 산맥까지를 유라시아 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두긴 같은 경우는 만주부터 시작을 해서 티벳, 신장을 다 거치고 몽골까지 거치고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국가 그리고 위성국가들까지가 유라시아 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EU 국가들도 이 유라시아의 보호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긴의 주장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육상 세력을 의미하는 영원의 로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상 세력을 의미하는 영원의 카르타고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개념은 지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할포드 맥킨더의 The Geopolitical Axis of History에서 세계를 셋으로 등분한 것에 기인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아테네의 민주 정신을 계승을 하고 있고요. 또 상업 중심이고 해양 세력이죠. 그리고 이것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대영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같은 경우는 국가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또 육상 권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냉전이 끝나고 해상 세력이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육상 세력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유라시아주의가 로만, 게르만 유럽을 적대시했다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에 적대시하는 대상은 단연코 미국입니다. 파시즘과 나치 독일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다른데요. 예전의 유라시아주의는 사실은 나치나 파시즘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트루베츠코이가 학교에서 잘린 것도 나치에 반대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사실은 나치적인 정서를 가진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나치적인 정신을 가리기 위해서 유라시아라는 말을 차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두긴은 굉장한 파시스트이고 1990년대에 지프레스라는 필명을 통해서 글을 쓰곤 했었는데요. 이 지프레스라는 이름이 예전 나치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졌었던 볼프란 지프레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이죠. 1997년 두긴은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진영학적 미래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 냉전이 끝난 후에 패권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합병, 유럽연합의 와해, 미국 내에서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분열을 획책해야 된다. 그리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촉진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네요. 어쨌든 두기는 러시아 극우적인 사상의 대부가 되었고요. 또 90년대 이후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정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볼셰비키 운동, 현재는 내셔널 볼셰비키 정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여기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국제 유라시아 운동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고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유라시아 청년 유니온을 설립을 해서 애국심과 반서방 운동을 제기하기도 했죠. 사실 이런 식의 국뽕은 많은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사는 것이 팍팍할 때는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처음에는 이걸 활용하려고 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독재가 오래되게 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빠져들어서 함몰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푸틴이 이 신유라시아주의에 빠져있다 라는 것은 그의 연설이라든지 발언 같은 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의회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탄생은 1917년도 1991년도 아니다. 러시아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국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6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자유주의라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서방의 가치는 이미 굉장히 구식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는 자신들만의 역사도 국가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러시아의 일부분이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를 두고 푸틴이 자신만의 환타지에 빠져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죠. 그리고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는 이를 두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나는 그 국가를 침공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위험한 민족주의가 얼마나 비극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지만 언제나 매력적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정권을 유지하려는 독재자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죠. 여러분, 소분홍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쟁을 찬성하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80%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쟁 이후 더 올라갔다고 하네요. 과연 역사는 이 전쟁을 그리고 러시아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